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의 일곱 가지 약속,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계통과 그 다음에 레위의 계통 제사장, 이런 그 제목으로 창세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뭐 지금 이란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제 결국은 다 이스라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미국이 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미국이 지금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그대로 믿으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신 그대로 여기로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흥황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나라는 망하고, 이게 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거를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 2절, 3절 가운데 1, 2, 3절 그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12장 전에 11장이 있는데 11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여기 지도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저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의 바그다드,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한 300km 떨어진 데 거기에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가족이 저쪽 2번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옮겨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저 3번 저 땅이 저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성경의 가나안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지금 있는 데는 하란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는데 그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땅을 준다는 거, 큰 민족을 만들다는 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가족들,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도 들어있고 창세기 17장에도 들어있고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을 얻는다는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씨라고 하는 거, 단수로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세상 돌아가는 거, 왜 기독교가 생겼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로 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한 거랑 마찬가지다. 심지어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도 아직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야곱을 해서 거기 레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복을 받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뭐 레위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멜기세덱한테 복을 받은 거고 멜기세덱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멜기세덱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시편에 이제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해서 성경을 좀 통합적으로 보는 이런 걸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자,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12장 1절, 2절, 3절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에 주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Lord had said로 돼 있어요. had, 이미 전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란에 지금 있는데 하란에 거하기 이미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 있는 저 땅, 저 중동에 있는 저 땅, 저 땅이 왜 이스라엘 거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파견한 이스라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이 알칸소주의 주지사도 하고 했던 이런 그 사람의 침례교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가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전쟁하고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여기 아랍 사람들 다 모여 있고 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저게 저 땅이 왜 저 사람들 땅이냐. 그냥 간단해. 그냥 성경이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그 땅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자지구에서 문제가 생기고 참 이렇게 그 광경을 보면 아이들이 죽고 피난 가고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 아랍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러면 인류의 역사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그 스케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단편적으로 막 애들이 죽는다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들어와서 그때 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항을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역사 배우셨잖아요. 중세 역사 이럴 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유럽에서 다 누가 그랬다 그래. 유대인이 그랬다. 뭐 흑사병이 생기면 유대인이 그랬다. 뭐 우물에다 뭘 갖다가 이렇게 뭐 나쁜 걸 갖다 넣어서 사람들 죽였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대인들 재산 빼앗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홀로코스트를 유대인들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에 첫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2000년 동안 자기 땅 떠났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고 가서 보러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심볼 중에 하나예요. 불타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런 배경,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창세기 10장, 17장 8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 everlasting, 끊임이 없는 시대가 계속 지새국이 될 텐데 그 영존한 시대 동안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세계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는 건 이 땅 때문인데,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존하는 세대 동안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13장 14절, 또 17절, 15장 1절에서 7절, 17장 1절에서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거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제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중동 사람들의 언약할 때 그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짐승을 한중간에서 반으로 쪼개라 그랬잖아요. 15장 가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짐승이 있는데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에서 여길 쪼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쫙 쪼개서 왼쪽에,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로 어떻게 쪼개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몸 중간에서 쪼갠 게 있고 이것처럼 반쪽을 딱 쪼개서 왼쪽 눈, 오른쪽 눈, 귀 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갠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반을 쭉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옛날에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저기를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언약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만 딱 지나가잖아요. 횃불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야, 저 언약. 그러니까 저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다, 이거 안 지키면.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올 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이런 거는 조건적인 언약이야. 조건적인 언약.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 안 들으면은 매를 들고 하나님이 네,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책망하고 징계하곤 해도 이거는 무슨 수가 있어. 이건 내 선민,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는 일곱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하나씩 보겠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을 주신다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땅. 그래서 13장 14절에서 15절에는 롯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갈라섰어요. 롯이 좋은 데 다 차지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별거 아닌 땅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걷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아침부터. 예, 걸어보라는 거, 한번 걸어봐라 한번 이거. 그 뭐라 그래, 이게 내가 걷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3장 16절에는 내 씨를 땅의 티끌같이, 티끌은 먼지를 이야기하는데 13장 16절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로방향 가로방향으로 다 지나가면서 걸어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15장 7절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장 가서 보시면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파랗게 돼 있는 데가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밑에 파랗게 돼 있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시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이집트하고 전쟁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긴 이집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녹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에 저 남쪽이 이집트 강입니다. 이집트 강에서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리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거기가 내 땅이고 영원무궁토록 내 자손이 저 땅을 이제 차지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저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언제 이루어졌냐, 이게 사울, 다윗, 솔로몬의 그 영토인데 저 가운데 파랗게 돼 있는 게 초대왕 사울이 차지했던 그런 영토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비슷하게 보라색 비슷하게 돼 있는 저 부분이 다윗이 차지했던 그런 영토고, 나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더 확장을 해서 저 위에 북쪽까지 가서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가서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체를 차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그 땅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엄중한 그런 약속인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35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주며, 달과 별들, 해 이런 거 다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것들이 다 빛을 준다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울부짖을 때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 온 우주 공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들의 주인이 되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만일 그 규례들, 해와 달과 별들, 그 움직이고 하는 게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리라.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냥 내팽개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순종이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저 위에 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내가 영원히 내 선민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다 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 다 가서 보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큰 망원경을 만들어도 하늘을 다 보지 못하는데 땅의 기초를 어떻게 여러분 파 내려갈 수 있어요? 1000m고 밑으로 가면 뜨거워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특히 천주교 뭐 이런 데서 파생이 돼서 나온 이런 프로테스탄트 이런 데는 이 민족이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여기 나와 있는 큰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될 신학교의 성도들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땅 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영예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됐다는 거, 이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천주교에서 무천년설, 교회가 땅을 다스리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땅을 다스리고 이런 게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천주교 무천년설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큰 민족을 너로부터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 15장 5절에 또 하나님이 15장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씨를 주겠다고. 아, 그렇게 하면서 15장 5절에 하나님이, 예,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봐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도 75세 아란을 떠나서 여기 들어왔거든요. 86세 이스마엘을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84세나 85세쯤 이쯤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사라가 하가를 이렇게 줘서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러냐,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위로 여기셨다. 애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열두지파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처럼 그냥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하게 될 다윗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에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 여기 나오는 많은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런 육적인 자손들을 이야기한다고 1차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엘람 이렇게 돼서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말을 쓰는 사람, 그냥 이슬람이라 그러면 맞는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아, 이 컨큐바인이라고 하는 이런 처부린자 하나가 두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육신적인 그런 후손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예, 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씨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이스라엘,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13장 14절 18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갈라선 이후에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롯은 눈을 들어서 요르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물이 가장 풍성하게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나갔잖아요. 그 지금 남은 거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만 자기에게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셔서 결국은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소득을 거두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롯이 잡혀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 318명.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 재산이 많고 그랬으면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시킨 사람이 318명이나 됐냐. 이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다. 내 이름을 크게 한다. 아브라함이를 얼마나 크냐.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아브라함 알고 있잖아요. 또 유대교인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전 세계 인구에 적어도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는 다 아브라함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막 80억이고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뭐 천주교인 뭐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거 다 합치면 뭐 적어도 반, 많게는 3분의 2가 다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됐나. 이렇게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빼고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냐? 성경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월신을 섬기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다섯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열두 지파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이 나와요. 나중에 그 열두 지파 중에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많이 누린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온 인류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 이거 다 어디? 유대교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 유대 기독교 그 가치, 그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잘 사는가. 그걸 여러분 지금 저기 땅에 돌아와서 저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고 농업을 할 수 없다 그러고 하는 그 땅이 지금 유럽에 다 농산물 갖다 팔고 꽃 갖다 팔고 그다음에 생선 갖다 팔고 여러분 지금 그런 땅이 됐어요. 수많은 기술 다 만들어내고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이런 복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평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뭐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거 죽는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단지 폭탄이 떨어져서 뭐 누가 죽는다.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거짓 뉴스를 또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문제를 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대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짓의 대가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 다 잘 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근대 역사에서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에 눌려갖고 진짜 섬 하나 저 위에 있는 거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 무적 함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사실은 다 어디가 전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 영국이 전해줬잖아요. 틴데일이니 위클리프니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성경 킹잼 성경 그렇죠? 누가 전해줬어요? 아, 영국이 전해줬잖아요. 모든 좋은 가치들 자유의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 영국이 전해주고 또 동시에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그래서 결국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벨포 선언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나중에 손 들고 나서부터 영국이 저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영국이 엄청 힘듭니다. 더구나 지금 극좌 지금 총리가 들어섰다가 지금 엊그제인가 지금 지방선거 했는데 그냥 우쪽에서 다 일어나갖고 지금 총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 극좌로 여러분 자기 국민을 우선시해야지 이슬람을 우선시하면 됩니까? 그 총리가 이슬람 우선시해요. 이슬람 뭐 항의하고 폭력을 쓰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저러니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차버리니까 지금 망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다. 자, 그 이후에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미국이 이어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유엔에도 가서 보시고 하면 이스라엘하고 해서 표결할 때 예, 이스라엘 편 드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 하나밖에 없어. 미국 하나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자, 일곱째. 이스라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민족적인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봤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일곱 가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 대한 거 뭐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복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을 누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엄청난 그냥 전 세상을 덮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선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시고 이러면은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 때 그거는 영적인 조상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방인들의 이런 영적인 조상 그런 믿음의 조상 얘기할 때 그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거 외 나머지에는 다 육적인 조상으로만 나온다. 육적인 조상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왜 생긴 거냐? 아브라함 언약에 처음에 여섯 가지 처음에 여섯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 거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을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이제 20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7장을. 자, 그래서 17절부터만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동시에 누가 등장하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때 나타났는데 뭘 들고 왔어요? 포도즙하고 빵을 들고 나왔다. 포도즙하고 빵. 빵과 포도즙은 그 중동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전쟁을 치르고 지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주의 만찬하실 때 빵과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포도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와인은 뜻이 두 개예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가 있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포도주스. 이 사진에 가서 보시면 이게 제가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요르단강 옆에 와인 파는 집에서 저 와인을 팔아요. 와인. 예, 거기 뭐라고 썼어요? 커뮤니언 와인 0% 볼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0%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거기 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포도즙을 써야지 포도주를 쓰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렇게 썼어요. 커뮤니언이란 말이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주의 만찬 때 쓰는 0% 알코올 0%짜리 와인이다. 그래서 포도즙이 이렇게 나와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그 다음에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 그러면 그게 부패하는 건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부패된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포도즙 그 다음에 빵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수천 년 전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에 멜기세덱이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들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지나냐 한 1000년쯤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가 됐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에서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가 되니까 다윗 시대 시편 110편에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1000년 지나갔고 1000년 지나서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110편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여기 뒤에 앞에 있는 건 여호와라는 얘기고 뒤에 있는 주는 아도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주인 다윗의 주인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지금 다윗의 주인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4절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너가 누구예요? 너가 다윗의 주인이 되는 그분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년 지나서 지금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주님하고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돼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너는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 나오는 너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주님하고 부르는 다윗의 주인인데, 그 다윗의 주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 못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별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를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맞죠? 태어나기는 나중에 태어나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데 그렇다 그래서 다윗보다 못한 자로 여기면 되겠느냐. 나중에 육신적으로 메시아가 돼서 와야 되니까 그 혈통을 따라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윗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오는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인이시오. 그렇게 부르지 않았냐. 그렇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영원 무궁토록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열두 아들, 열두 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 레위의 계통을 따라서 아론부터 시작해갖고 나가는 그런 제사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레위.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레위 제사장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원래 두 계통이야.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있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그 제사장 계통이 있다고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 또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맹세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뭐가 있어야 이걸 좀 설명할 텐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5장 가서 보면 12절에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11절에 멜기세덱과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답답한 걸 표현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너희가 이 귀가 둔해갖고 듣질 못하니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6장에서 딴 얘기를 쭉 다 하다가 이제 다시 7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7장으로 왜?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장 20절로 가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 19절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로 갔는데 그건 다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모형. 그렇죠? 그럼 모형이니까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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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올라가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이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의 그 살렘하고 똑같아요. 평화다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고 뭐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다고요. 그 내용이.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하고 나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 너희는 맨날 레위 지파의 뭐 아론의 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7장 7절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자, 그럼 누가 축복을 하고 누가 축복을 받냐?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제 드렸는데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11조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옛날 중동 지방에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뭔가 존경을 표해야 되겠다 하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8장 15절 가서 보세요. 거기 사무엘상 8장 15절 가서 보면 거기 이제 왕을 세우는 규례가 이제 나오는데 왕 그럼 왕이 존귀한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요?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왕이 취해간다. 존경의 표시로 국민들이 10분의 1을 왕한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보다 높고 영광이 있는 존재에게는 10분의 1을 떼서 주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나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분에게 내가 10분의 1을 떼서 드려야 되겠다고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 개념이 뭐예요? 나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관례였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인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9절에 11조를 받는 레위, 레위 지파가 다 11조를 받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는 아브라함에서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이 뱃속 안에 누가 됐어요? 이삭도 여기 들어있고 야곱도 여기 들어있고 레위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이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상 계통의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누구보다는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 멜기세덱보다는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앞뒤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아,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 이런 체계보다 훨씬 높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 관련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첫째,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야.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 그런 일을 유다 지파에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죠. 뭐라 그래요?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원토록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또 뭐예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가 아니라 있기 전에 I am. 나는 영원 전부터 I am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큰 존재로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I am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I am that I am을 예수님이 거기다 갖다 쐐기를 딱 박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자,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레위 계통을 따랐으면 그러면 인간 제사장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 제사장으로 인간이 만든 성소에 가서 거기 지성소에 가서 뭐 피 뿌리고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또 그 천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번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년 전에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시고 그 다윗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딱 희생 예물을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제사장이 됐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엮여지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창세기랑 강해를 이렇게 집필하면서 이걸 지울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야 요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너무 좋구나. 아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교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곱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세기 이제 책이 나오면 거기 한 챕터가 이거예요. 그때 또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읽고 시편 110편 읽고 창세기 14장 읽고 이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게 2000년을 앞서 보시고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놓으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